로마에서 온 편지 12번째 말씀, 여러 지체이며 한 몸인 교회입니다. 뒷면에 있는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12장, 로마서 12장 5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부 제도를 주었을 때에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결혼이라는 거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사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또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하나로 마주치는 손바닥의 양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 이렇게 관계입니다. 그런데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거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결과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아, 이 순서를 통해서 잘 될까 못 될까라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는 것은,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은 먼저 사람과 하나가 되라. 근데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교회로 묶어주는 그 안에서 거기서 하나가 되라. 그거 연습해라. 그러면은 내하고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은 절로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가는 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마음은 통속적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내려가듯이 내가 신앙이라는 것은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겁니다. 내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는 대로 두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오늘 아침에도 고민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의지를 해서 가서 습관으로 해서 되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통속적인 시대의 유행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관점으로 자신과 주위를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새 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 사람들이 말한다고 막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보면 감염되듯이 따라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지?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구나.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우리의 포도원을 그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게 밖에서는 안 보이고 들어가야 잡아요. 끊임없이 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을 따르지 말고 이것이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에 나에게 있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사건이 됐을 때 나에게 제일 처음 나오는 생각, 그거는 거의 99.99%는 세속을 따른 생각이 나옵니다. 그걸 따랐을 때그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잠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얼굴에 검정이 묻었구나. 닦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것을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구별하고 가실 것은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내가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아야 될거 따르는 거 거부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내가 직접 가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선물입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올시다. 애가 자기가 키 크는 거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은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변하고, 잘 시키는 대로 하면은 키는 알아서 크게 돼 있는 것이 옳시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은 초점 맞추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 선물로 말씀을 풀어갑니다. 하나는 은혜의 선물, 또두 번째는 다른 선물, 세 번째는 신령한 선물. 이것이 나도 해당되고 교회 안에 내 안에 오신 지체도 해당되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저마다 은혜의 선물임을 알 때에 한몸된 교회로 세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은혜의 선물임을 알 때에 한몸된 지체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시인 안도현은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으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 같은 존재였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클럽이 아니고, 우리가 구경꾼으로 방관하는 것이 원인인지 아니라 그런다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에게, 어느 누구에게 어떤 선물 같은 존재였던가? 또 이것을 바꾸어서, 지금 나에게 은혜의 선물처럼 다가온 그런 이들은 누구신가?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자각하고 아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가 한몸되는 역사는 시작됩니다. 남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자기가 장애인으로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로 있으면서 그분이 평생 그 어머니가 부끄럽다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지하 감방에서, 감방이 아니고 그냥 단칸방에서 있었던 사람이 어쩌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남이 가진 거 미모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남이 몸 가졌던 사랑받았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남은 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게 주어진 나의 선물과 은사는 무엇인지, 선물 아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온 그 순간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지지 않고 그것을 내팽개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당신은 실수하신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불효한 일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범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선물을 기다리는 지체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나의 방임으로, 나의 직무유기로 결핍과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저마다 다른 선물임을 깨달을 때에 한몸된 교회로서 지체가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안할 거라 그러는데 그때 되면은 또 제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품 건너간 자식이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 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조화를 갖다 드리는 거,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을 때에 또는 표시할 때에 우리가 장례식에 조화를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더해줄까요? 그래서 멀쩡한 꽃을 잘라서 그 꽃이 선물되게 간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선물로 주어진 상대를 폭력으로 쓰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나의 선물로 남의 선물을 다르다고 폄하하고 비하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폭력을 쓰지 마라.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흉물이 되고, 그렇게 하는 대상과 내까지 점점 괴물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좋아 보였던 것이 그냥 고물상에 버리는 고물처럼 되어버리는 몰골이 됩니다. 자기 선물의 잣대로 주신 은사로, 그것이 오늘도 읽었듯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렇게 베풀어 준 것이 많아서 거기에 해주는 은사들도 있고, 다양한 또 리더십이 있어요. 딱 하면은 지도력이 있어요.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은 내가 다 주지 않았고 준 것은 서로 간의 퍼즐처럼 맞추라고 주었는데 나는 그 퍼즐을 가지고 너는 왜 그거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폭력하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도구로 썼다 그러면 지체로 주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 될까? 자기의 선물의 잣대로 상대를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교하고 우울해졌다, 우쭐해졌다 하는 것, 또 상대를 얕보고 멸시하고 그 경멸하는 것,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가 여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상대를 원천적으로 배척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으로 끝내는 그런 판단의 은사를 실수로 격해서 한 번은 할 수는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지적이 왔을 때에 돌이킬 수 있는 오뚜기처럼 돌아오지 그것으로 나는 너하고 다른 부류야 라는 자긍침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한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봉사의 잣대로 그 선물로 가진 것을 나는 섬기는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일복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평가한다면 나는 실컷 수고하는데 너는 거기에서 찬양대만 하고 있느냐? 또는 너는 거기에서 성경 공부만 가르치고 있느냐? 한다면 도무지 실용성이 없다고 비난과 불평을 쏟기 마련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가 나올 때에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요. 왜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되었을까 했을 때는 이 세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여기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한몸된 지체가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저 사람을 한 바라봐도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원형이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도 보이고 저 사람의 부서진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질문이 바뀝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일복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배짱이처럼 저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달란트가 섬기고 봉사하는 선물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마리아는 왜 편안하게 있어서 기도만 하면 밥을 다 들어갑니까? 부엌은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하는 거 그럼 밥하지 마 안 그랬어요. 봉사하지 마 안 그랬어요. 그런데 반찬 10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나머지는 너도 와서 같이 누려. 그리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분명히 저는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마리아 불러가지고 야 너무 그렇게 얄밉게 그렇게 있지 마. 네가 성격이 좀 이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때로는 언니도 쉬어야 되니까 가서 수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말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의 지체로 관계를 배워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가진 자는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만 해요. 그러다 지쳐요. 그러니까 아 저분이 맹목적인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치지 않은 열정을 가지게 어떻게 성경적인 원리로 이것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얼마나 선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었는가요? 나는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내 것이야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인가? 라는 이 관점으로 이 선물을 귀하게 대접을 한 것인가요?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내 선물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애쓰고 고민하는 것은 그래야 착한 사람이지 하는 도덕적인 덕목의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입니다. 훨씬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나도 저도 같이 살수 있는 천국을 세워가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저마다 신령한 선물임을 알 때에 한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세워집니다. 여기 보니까 격려의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권면하는 사람이면은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계속 보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일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려하는 사람은 계속 격려하라. 그 일을 하라. 그런데 격려해 보시면요. 하다가 보면은 낙심이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격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효과나 있나? 나 혼자 바보 같은 것 같고, 나 혼자 속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힘이 빠질 때에, 격려하지 못하고 돼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용기를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을 격려해 주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힘내. 기분 나빠집니다. 오히려 속상해요. 격려는 내가 격려했다고 격려한 것이 아닙니다. 격려는, encouragement는 상대가 그 격려를 받고 격려로 알아야 격려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상대를 상대로 수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줄 때에 상대는 나의 격려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음식 한 그릇 사주고 나서는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밥 사주면은 밥 사준 거로 그거로 끝내세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그때부터 본론을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마음이 열어져서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지만 또 내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색합니다. 생색도 어색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곤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그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아, 그분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니까 이렇게 집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의 라이드 하는데 어떤 날은 어떤 요일은 힘들어 가지고 라이드가 힘들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스케줄을 알고 그때에 전화해서 혹시 그때에 내가 라이드 줄게 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는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그게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일을 만드시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런 일이 지나가는데, 혹시 생각해보니까 애들 라이드가 학교에 갈 일이 있는데, 내가 라이드 줄수 있는데, 학교에 미리 해놓으면 그거 할수 있다고. 그 사람이 그거 필요 없다 하면은 나는 스케줄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불어 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 두고 배려 두고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때가 되면 알리라.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나는 계속 그 길을 가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격려라는 것은 말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수단이 따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하고 부르자 말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은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아무나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음속에 다른 선택이 없어요. 따를만 하니까 따른 거지 억지로 다른 게 가는 거를 억지로 그저 안 되는 강아지 끌고 오듯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안 따르고 오면 아닌 것이고요. 그분에게 따라왔을 때에 읽어보시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제일 필요로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누가요? 빈집에 들어왔을 때에 집에 식구가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싱글로 돌아갑니다. 기다리던 싱글의 삶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싱글의 삶에 있어서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반겨주면은 고양이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되면은 금붕어라도 하나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름 붙이고 정 붙이는 것처럼 주님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옆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임마누엘 그들이 모릅니다. 그들은 희한한 그 간부, 폭력 남편 같은 그런 별스러운 존재들에게 학대당하고 하면서 그것밖에 없는 줄 아는데 진정한 남편, 진정한 배우자, 진정한 구주가 오더라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필요해. 옆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격려의 은사를 가진 자가 낙담해서 내가 어떻게 각자들의 선물에 가진 입장에서 저 사람의 격려하는 은사가 지치지 않게 힘이 되어줄까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가르침으로 도와주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 다른 지체로 받은 은혜의 선물이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게 신령한 선물이 되어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으로는 앞만 붙여봐야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은 몸을 토막 살인된 그 몸을 붙였다고 그게 산 사람이 됩니까? 그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붙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한 몸이 되는 신령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내가 같이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신령한 선물로 아 이상합니다. 분명히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과 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고 폭발적인 그 이상으로 섬길 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자신도 상대로 변화를 받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은혜로운 선물, 다른 선물, 그리고 신령한 선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임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여러분 되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은혜의 선물 되셨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먼저 전체를 포함하는 다른 선물 되셨고, 저희들에게 신령한 선물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선물입니다. 지체가 선물입니다.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고 업수히 여기고 제대로 취급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품어주는 보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아픔이 되었던 것, 걸림돌이 되었던 것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세상과 세속과 시대를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그동안 기다리신다고 힘드셨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96장, 통일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기 선교사님, 이번 수요일 날 IT로 이제 다시 돌아가십니다. 가셔서 또 여러 가지 그 선교의 사역을 특별히 그분을 주님께서 그 농축산 기술의 전문가로 많이 세워주셔서 거기에 있는 그 학교에서 한국분이 세운 한 500명 되는 학교에서 농장에 큰 땅만 있고 아이들 점심에 그 이렇게 양계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같이 도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그 전문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새소망 교회에서 선교 보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저 아내는 이번 화요일부터 열흘 동안에 저희 부모님 뵈러 이렇게 한국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뒤에 8시 예배 박동민 전도사님 그리고 1시 예배에는 이종용 목사님, 12시 영어 예배는 새뮤얼 문 전도사님 모십니다. 특징은요,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와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곧 60이 다 돼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동민 전도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쭉 섬기시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오셔서 오시고 문광영 집사님이 사회 봐주실 것입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견뎌주시고 속썩어주시고 탄식하시면서도 한 번도 교회와 저희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기어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교회로 이뤄가시는 신묘막측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은혜의 선물, 또 다른 귀한 선물, 신령한 선물이 되어가는 주의 귀한 선물 되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하루 왼종일 금번 오순절 기간 동안 그들의 남은 평생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